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두 분을 피택 장로님으로 택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여야 할까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밀히 자라는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모두 공통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은밀히 자라는 겨자씨,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나 무엇을 설명하는 게 주목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밀히 자라는 씨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앞에 사진처럼 그림처럼 겨자씨 이렇게 잡았는데 겨자씨 보이세요? 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겨자씨는 작은데 그 씨가 한 알이 땅에 떨어졌더니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겨자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통하여서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분을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을 하고 또 새롭게 다섯 분을 권사님으로 취임을 하는 마당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자라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던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교회로 들려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인이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든 교회 건물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자라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성숙하게 자라날 것이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고 향기롭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짧은 비유예요. 굉장히 짧은 비유인데 길이가 짧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32절, 33절 읽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31절, 32절 읽었잖아요. 33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누룩에 관한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누룩에 관한 비유가 담겼는데 겨자씨나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는 두 절로 되어 있고 누룩의 비유는 한 절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더 짧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는 pair이에요. 즉 쌍이에요. 한 쌍이에요. 한 쌍인데 무엇을 가르쳐주는 한 쌍인가 하면 작지만 누룩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풍성해진다예요. 풍성해진다예요. 그래서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지만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다시 던져야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모습을 하나를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한국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처음 있었던 일인가 하면 청와대가 개방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예약을 하고 가고 뭐 쉽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지나서 시골에 있는 어느 지역인지 잊어버렸는데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들 전 학생들을 다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청와대를 갔어요. 청와대를 갔는데 이 학교가 너무 작아요. 요즘 시골 학교들이요. 어떤 데는 문을 닫기도 하니까 24명밖에 안 돼요. 24명밖에 안 되는 시골의 그 학생들을 그 관광버스를 이제 태워가지고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 이제 보여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숙제를 줬어요. 청와대 탐방기. 그 감상문 쓰라고 하듯이 독후감 쓰라고 하듯이 써서 내는 거예요. 근데 5학년인지 6학년 되는 아이가 첫 마디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청와대는 이와 같으니 우리 마을의 버드나무 아래 있는 정자와 같더라. 그러고 썼어요. 그걸 쓰고 그걸 쓴 거를 선생님이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들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간 건 맞는데 그 뒷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청와대 탐방기를 그냥 쓰면은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자라나야 될 것 아니냐 성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겨자씨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겨자씨를 이야기하면서 심었더니 자라나더라, 자라나더니 나무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 잎사귀는 따가지고 차를 끓여 먹고 껍질은 참 좋으니까 그때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쭉 실처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고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나무가 뭐 질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차로 쓸 때는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강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비유가, 비유의 그 소재가 씨예요. 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씨가 죽은 씨가 아니라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장 능력의 잠재가 있음을 이 겨자씨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겨자씨는 별 볼일 없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어쩌면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손에다 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재채기 한번 하면 훅 하고 날아가서 어디다 떨어졌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보면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잠재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씨를 예를 든 이유가 뭔가 하면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 씨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재예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겨자씨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작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할 때 어떻게 자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입학을 할 때에 키가 엄청 커가지고요 맨 앞에 섰어요. 엄청 커가지고 맨 앞에 섰어요. 그러기를 이제 반에서 번호 매길 때도요 1번에서 10번 사이에 들어간 게 제법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번호를 매기는데 키순으로 매기는데 키 큰 애부터 매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60명인데요. 제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래 봬도 49번이에요. 50자는 안 넘어갔어요. 제가 이래 봬도 49번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맨 앞에 섰던 적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고 칠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이래 봬도 사고도 몇 번 쳤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콩알만한 녀석이. 그 콩알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콩알만하다, 뭐 눈꽃만하다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말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언가를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신다고요?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교훈을 전달하실 때뿐만 아니라 야단치실 때도 일상생활의 그 교훈을,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야단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모순되고 그냥 앞뒤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야단을 칠 때 뭐라고 야단을 치는가 하면,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얘기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자기 집 뒤에 있는 텃밭에 심는 식물들이에요. 채소들이에요. 그냥 늘상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제사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도 너희가 식물을 농사를 지면서 그거 가지고 십일조금 드리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의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들 겉으로 십일조 생활은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너희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 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하나를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가지고 십일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느냐라면서 야단을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제발 좀 들어라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 작지만 큰 나무가 된다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작지만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작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이 겨자씨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이 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물 이름도 잘 모르고 식물 이름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하나 있잖아요. 토마토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는다? 한꺼번에 여러 개 심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라면서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막 부딪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하나를 뽑아갖고 분리시키고 다른 화분에다 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최소한 제가 토마토는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농부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자기 집에 있는 그 텃밭에다가 심을 때요, 그러니까 이 겨자 중앙에다 심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심을 때에는 어디다 심는가 하면 텃밭의 가장자리에다가 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얘가 심어서 이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면 점점 왕성하게 크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크니까 다른 나무들, 다른 식물들, 다른 뭐 야채들 이거를 다 못 살게 구를 수 있어서 아예 멀찌간히 떨어뜨려서 심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작지만 커진다예요. 작지만 커진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 것 없어요.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뭐 뉴욕타임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 혹시 계시나요? 뭐 피아노 치시는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또 공직에 계셨던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인물 이루고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자랑할 만한 건 없잖아요.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냥 그만해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작아서 하나님 나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클 줄로 알고 이미 아시고 우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심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에휴, 내 모양이 이렇지 뭐, 내 꼴이 이렇지 뭐,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작지만 하나님은 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작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실래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2절 말씀에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누가 들어온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새들이, 그러니까 이 겨자나무가 커서 가지기를 폈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 깃들인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내신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볼까요? 앞에 자막이 없어서 죄송해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몽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해줘요. 가지가 막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마치 가지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모든 들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쉼을 얻는다, 깃들인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고,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다음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겠다. 나무를 한 그루를 심는데 예루살렘 높은 곳에 심고 그것이 백향목이 되고 그 가지가 쭉쭉 자라나서 그 밑에 새들이 들어와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할 거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중국집에도 그 성구가 있고 한국 식당에 가도. 근데 그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설교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덧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 혹은 사과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열립니다. 맞지요? 그 열매가 땅에서 올라왔던 가장 두꺼운 기둥, 줄기, 나무, 거기서 열매 맺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옆으로 뻗어 있는 가지의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지가 그 줄기, 가장 중요한 그 기둥 같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의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절대로 안 맺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신앙심이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붙여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줄기를 자라납니다. 줄기를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아 내가 열매 맺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줄기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또 가끔씩 예수님께 열매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가 붙여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맺는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마귀를 위한 열매가 되거나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위한 열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도 맞고 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면 여러분 조금 움찔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좋든 싫든 간에 우리 혜택 받고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죠. 미국을 귀하게 여겨야죠. 미국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1차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구제 활동하고 이건 나중 일이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선한 시민이 되는 것이 나라를 존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긴다면 사람의 목소리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남쪽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다른 성경은 석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목수든 석수든 간에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날까지 귀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작고 보잘것없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가룟 유다는 남쪽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칠어요. 표현이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보잘것없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교회요, 자랑할 것 없는 교회요, 보잘 것 없는 성도요, 자랑할 것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명은 뭔가 하면 이 가지가 성장하는 사명이에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가지 밑으로 새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즉 복음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되는 이 사명은 뭐냐면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래 어떤 누구든지 들어와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져 가야 합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